BOA 세계뉴스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불법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력의 하나로 미국 멕시코 국경에 2,500명에서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관리는 언론에 병력 추가 배치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2월 28일에 승인됐습니다. 이 관리는 불법 이주민 수천 명을 구금할 것으로 예상되는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추가 병력 수천 명이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안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최근 파견된 병력이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과 일반 지원 항공대대로 현 국경 안보 작전을 강화하고 확대해 국경을 봉쇄하고 영토를 보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기 위한 계획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일 말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키우와 워싱턴이 대립한 뒤에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10명 이상의 유럽 지도자가 런던에 모여 3년에 걸친 분쟁에 있어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에 앞서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협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언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누구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BBC 방송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영국은 프랑스 및 다른 한두 나라와 함께 전쟁을 중단할 계획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한 후 미국과 해당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및 물품의 반입을 2일 중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휴전 1단계 연장을 위한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로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원조 반입을 중단하는 결정이 값싼 강탈이며 전쟁 범죄이자 휴전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끝났다고 양측은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급증을 포함한 1단계 휴전은 1일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이스라엘군 철수와 휴전 지속이 대가로 하마스가 남은 이스라엘인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2단계 휴전을 두고 아직 협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감찰기관 수장의 직위를 유지시키라고 미국 법원이 1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 국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독립기관 수장을 해고하는 대통령 권한을 두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델린저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비효율성이나 임무태만 혹은 집권 남용의 경우에만 감찰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잭슨 판사는 민주당 소속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델린저 국장을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금을 받는 정부 부처나 조직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서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명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기금을 받는 정부기관이나 조직에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 명령을 폐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공유된 국가 가치를 강화하고 더 응집력 있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의 공식 언어 지정을 지지하는 미국 영어는 30개 이상의 주가 이미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습니다. 한국이 24일 유엔 안보리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26일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북한군 추가 파병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북한이 1,000명 이상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그 추가 파병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국정원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국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본격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측과 달리 북한군의 추가 러시아 파병이 이뤄진 것은 그 양측의 이해관계,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종전 협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최대한 쫓아내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 크루스크를 탈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한은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지원을 제공해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러시아로부터 얻어내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군사적인 그런 지원을 북한으로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 말고도 러시아의 관계가 종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추가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그 말하자면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 10월 그 1만 천여 명의 규모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는데요. 그동안 북한 파병 또 이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그 파병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그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이어서 10월에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다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 그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제안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지난해 그 10월 초에 한국 국정원이 파병 소식을 제일 먼저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1차로 북한군 3천 명이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런 속도라면 12월까지 1만 1천 명 또는 1만 2천 명 정도의 병력이 러시아에 파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군이 그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그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그 보급품, 총이나 군복 이런 것을 받는 그런 그 동영상이 공개돼서 이것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전쟁터인 러시아 그 크루스크 쪽으로 이동을 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어서 미 국방부에 따르면 12월 10일께 북한이 크루스크에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미국 방문은 밝혔고요. 여기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이죠. 올 1월 13일에 한국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망자가 300여 명이고 부상이 한 2,700명 정도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 병력을 한만명 정도라고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가 죽거나 사망을 했다 이런 그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같은 시기에 국정원은 그 북한군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북한군 두 명은 그 리모 씨와 백모 씨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가는 줄도 모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망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북한군의 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다음에 한 달간 그러니까 1월부터 한 달간 북한군은 전투에서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는 좀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는데요. 2월 그첫 주부터 다시 북한군이 그 투입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또 전투가 다시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반대급부를 노리고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바라는 건 뭘까요?
사실 추가 파병으로 뭔가 반대급부를 노린다기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당초에 이제 파병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관련한 합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측에서 계속해서 추측한 대로 북한으로부터는 이제 식량이나 원유, 첨단 군사 기술, 그리고 군사 장비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 추가 파병은 이것으로 또 다른 무슨 어떤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사실 지금 이제 미국과 종전을 협의하고 또 이런 가운데 관계 정상화도 중요한 의제로 포함된 상황에서 이 말하자면 국제적 질서가 다국화되는 와중에서 중요한 말하자면 국제정세에 말하자면 강국으로 다시 이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쟁 기간 동안에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입지를 다진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국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과 함께 이 부분도 북한의 추가 파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그 러시아의 그 계산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는 미국과 그 이미 종전 그을 하기로 하고 협상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는 다른 곳과 달리 러시아 영토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종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게 급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동원해서 쿠르스크를 빨리 탈환을 하려는 그런 하나의 속셈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병력 문제입니다. 영국 그 국방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병력 손실이 하루에 한 2천 명 정도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손실이 이것을 보충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여러 차례 그 추가 징집 이런 걸 통해서 병력을 보충하려 하지만 러시아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북한군이 이미 그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와 있으니까 계속 그 병력을 보충시켜서 쿠르스크를 탈환하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계산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는 종전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 이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이 이어질까요?
한국 쪽에서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군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국 언론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보도된 추가 파병 말고도 별도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것인지 실제로, 그리고 또 이루어진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전 협상의 추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실제로 종전 협상이 이제 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종전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그런 시각입니다.
네, 이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이미 4천여 명은 부상 또는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의 시신들은 어떻게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군에서 그 전사자, 사망자가 그 300명 이상 아마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그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전혀 그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다시 평양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 또 동향,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은 그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그 파병 사실을 전혀 그 인정하지 않고 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북한군 시신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아마 북한 내부 여론 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냥 현장에서 어떻게 매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시신 송환을 그 아직 안 하고 있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리희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예, 그 리용 비서가 이번에 그 러시아를 방문 도중에 이제 그 말하자면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권의 2인자죠. 그 메드베데프, 그 서기장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메드베데프 서기장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안 만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도 만났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어차피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을 협상 중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한 이제 말하자면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당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의 파병에서 직접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 비서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아마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이미 5월 달에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모스크바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격상된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해서 군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는 연설도 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 파병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4일 북한의 그 최고급 정치장교 그 양성기관입니다.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아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군사기술보다 사상무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군 파병 이런 걸 언급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군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가 됐고 또 생포된 두 명이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이것이 아마 북한 그 수뇌부에 귀에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그런 연설을 한 것은 북한군이 군사 기술보다는 사상 무장, 즉 생포되는 것도 수치고 또 생포가 돼서 적국인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연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인민군 현대화도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조약을 통해서 확인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하게 다진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서 참전을 통해서 그 북한의 말하자면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얻어낸 것은 당연하게 성과라고 볼수 있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확보한 것이 큰 성과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두 개의 유엔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조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새벽 3시까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의안에 EU, 유럽의 수정안이 총회에서부터 안보리까지 계속 나왔는데 그게 모든 우리의 주장했던 원칙들이 다 포함된 수정안에 저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새벽 3시까지 상당히 고민한 끝에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한 걸까요?
조 장관이 이제 고심했다는 것이
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특히 고심이었는지 이것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정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4일 그 안보리가 표결에 붙인 결의안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이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쟁, 그러니까 conflic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한 것과 이게 말하자면 맞닥뜨린 그런 표현인데요. 반면에 유럽의 결의안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 말하자면 종전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또 영토를 보장하고 또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한국의 기존의 입장은 그 유럽의 결의안 쪽에 말하자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결의안이 이제 그동안의 한국 정부나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유럽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미국의 결의안에도 찬성을 한다고 하면 사실 배치되는 두 개의 결의안에 똑같이 찬성표를 던지는 격이 되니까 사실 이것은 조금 약간 이제 맞지 않는 명분과 원칙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의 결의안에도 찬성을 하고 유럽의 결의안에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원칙과 국익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고민한 결과일 것이고요. 조태열 장관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일 유엔 안보리와 총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3년을 맞아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경과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뭐 자세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24일 그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서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성격이 다른 그 결의안 두 개가 채택이 됐는데요. 한국이 이제 두 개의 결의안 사이에 그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것은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영토 보존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찬성 94표, 반대 18표로 채택이 됐는데 한국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러시아 침략 또는 그 영토 보존 이런 등이 빠진 그 미국이 제출한 그 결의안을 찬성 10표, 기권 5표 로 채택이 됐는데 한국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결의안에 한국이 전부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그 국익을 생각을 해서 일종의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찬성하고 또 영국, 프랑스가 기권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인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자신이 당선되면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24시간은 이제 지난 지가 오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초기에 최우선 과제로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식을 말하자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조만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지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는 푸틴 대통령과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핵심적인 트럼프 집권 2기의 과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고, 이것을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러시아를 중국에서 분리시키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의도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하루속히 끝내고, 왜냐하면 사실 이 전쟁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된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종식시키고, 말하자면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는 것이죠. 다만 이 종전을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루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미국과는 또 크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영토 보전을 비롯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주장했던 종전의 입장과는 180도 다른 건 아닌가요?
크게 다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은 그동안 그 바이든,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자유주의적이고 동맹국을 중시하고 특히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상당히 강조해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유엔 헌장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권, 영토 보전, 전쟁으로 인한 그 국경선 변경 이런 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요번에 미국이 제출한 그 결의안 이런 것을 보면 이 같은 그 기존의 가치를 상당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이런 성향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그 견제해왔던 자유주의적인 그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고요. 동시에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상당히 그 현실주의적인 그런 그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 상황, 즉이 무력에 의한 그 현상 변경을 인정하고 휴전을 하면 미국과 유럽 관계는 크게 분열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미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분명하게 밝혔지만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뤄진다면 러시아가 그동안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가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종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관계를 완전히 말하자면 파열 상태로 이끌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 유럽으로서는 여전히 미국의 말하자면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여전히 말하자면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유럽은 오랫동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상황이고 또그 비용 이것도 상당 부분을 미국이 지불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네.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유럽은 사실 지금의 사태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말하자면 유럽 스스로의 유럽의 자체적인 군사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 없었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은데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불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쪽이지, 말하자면 유럽 스스로의 뭔가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진력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없는 협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
1차로 지난 18일 날그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그 장관급 회담 이것이 열려서 여기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자 이런 합의를 봤는데요. 이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배제가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가 배제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그 종전 협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어느 정도의 그 반응권을 가질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은 이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선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
한국은 지금 북한에 말하자면 침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제 공격이라고 할까요? 핵을 동원한 위협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종전 협상이든 뭔가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아직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 해결 방안으로서 그 당사자인 북한 측에 역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는 아울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의 당사자인데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한쪽 당사자보다는 러시아와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이 말하자면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이제 한반도로 이제 상황을 옮겨 볼 때, 북한과의 핵 협상을 말하자면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전개, 이런 것들이 이제 핵 협상에 앞서서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들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제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북한 측의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나마 한국은 아예 그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킴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가 26일 미국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김 부차관보의 말을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발언이 나온 것이 케빈 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가 26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한국 기자들이 우크라이나처럼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케빈 김 부차관보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 한국 배제를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달리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위상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북한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6일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는데요. 그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시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게
네.
첫 번째로는 잘 아시는 대로 다음 달이라는 게 이제 3월을 말하는데요. 3월 달이면은 이제 정례적인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 프리덤 실드가 실시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무력 시위를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연합훈련 기간 중에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둔그 위협적인 무력 시위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는 사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이 대북 기조에 말하자면 반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었죠. 최근에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버리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점이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세 나라 간의 안보 공조를 재확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은 최근에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이 팀의 첫 운영 회의를 워싱턴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요. 이런 사안에 말하자면 직면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나름대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보도를 보면 전략순항 미사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몇 발씩 쐈는지 밝혀졌나요?
네,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매체들 보도를 보면 전략순항 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략순항 미사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북한군이 복수에 그러니까 여러 발의 미사일을 그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국군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그 순항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몇 발이 발사되는지는 그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 순항 미사일 자체가 고도가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사진을 보면 요번에 발사한 것이 북한이 그 전략 순항 미사일로 그동안 개발했다는 화살 1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이 순항 미사일을 쏘는 건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말하자면 제재 대상이 아니고 또 아울러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트럼프 행정부에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말하자면 위협적인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한국의 유엔 안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내용, 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젊은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안충국 씨가 참여한 뉴 제너레이션 파트 1 전시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우리 집이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낙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인위적이고 되게 못된 행위라고 봤는데 두 달이 지나고 이렇게 비가 오고 수리가 긁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우리 집이라는 하나의 정체 장소가 생기더라고요.
뉴 제너레이션 전시 현장에서 안충국 작가와 한 관람객이 안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 작가의 예술은 그의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람객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트 살롱드 아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갤러리의 이혜숙 관장과 안 작가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 이혜숙 관장에게 들어봅니다.
22년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가와 컬렉터로 만났어요. 제가 청년 작가를 좀 찾고 있었고 때마침 이제 전시를 봤는데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서사는 굉장히 색다르고 해서 작품을 컬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컬렉터와 작가로 만난 관계고 저희 갤러리에서 한 1년 전에 제가 하는 일을 좀 같이 도와서 하자 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은 그 프랑스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중견 작가 그리고 원로 작가님들 전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의도가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하는 그거를 1, 2월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디어 회의하고 초대하게 됐죠.
그래서 안 작가는 이 갤러리의 큐레이터이자 올해 첫 번째 프로젝트 작가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트살롱 다시 갤러리는 모두 4명의 작가를 선별해 그 가운데 먼저 김나령 또 안충국 작가의 작품을 뉴 제너레이션 파트 1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90년생들 아주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작업을 한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작가들 이제 조명하는 전시인데 안충국 작가는 아시다시피 함경도가 원래 고향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김나령 작가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두 작가가 다 어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그 객지라는 곳 그쪽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작가는 모두 현재 자신이 처한 문화적 차이와 경험을 토대로 예술가로서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 캔버스에 표현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안 작가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지금 아마 소품들이 좀 많고요. 소품들이 한 20, 3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큰 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를 할 때 좀 많이 부담이 됐어요, 사실. 제가 하기 전에 작가님들은 다 유명한 작가님들, 다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라 경력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이신 분들이 많아서 또 어떻게 내가 이 갤러리에서 보여줘야 할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관장님이 이번에는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라. 그리고 근데 그 주요 워드가 제가 원래 하던 이 이야기들이라 하기 좀 편했고요. 이제 소품들 중에 한 다섯 작품에서 여섯 작품 정도는 6년 전, 7년 전에 했던 작업이고요. 오브제들 위주로 캔버스 위에서 두텁게 올라온 입체적인 작업들이고요. 신작들은 평면에 가까운 작업들이고 이제 파란색은 동이 변화가 돼서 어떤 시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품 중에는 기존 안 작가의 작품 가운데 처음 공개된 이 작품 시리즈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건 2019년도에 했던 건데
2019년이네. 네.
이건 한 번도 전시가 안 됐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요 돌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거를 예술성으로 안 봐서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하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워하고 해가지고 안 하다가 언젠가부터 아, 요 작품을 좀 더 작품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현재는 나무 판넬 위에 붙여서 이렇게 위에. 딱.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오브제들은 사람들이 다 버렸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브제들을 제가 주워와서 거기에 시멘트라는 가루 그거를 가지고 물성으로서 제 오브제를 해서 생명력이 없는 아이한테
다시
너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다.
이처럼 작가는 기억과 존재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작품을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라는 개념이 있음을 알아야 사실 존재 개념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 와서 보고 여기 있네 이런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아등바등 내가 자격증을 따고 뭐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봐요.
또한 안 작가의 작품은 모두 무죄로 제목이 없는데요. 제목을 달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잘 안 가지고 있어요. 제목을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서 사람들이 제목을 달아야 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오다 보니까 이 해석이 다 아픔이나 슬픔이나 탈북이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탈북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 예.
저는 탈북을 한 게 제 삶에서 가정의 결과가 아니라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왔던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 워드 하나 때문에 이 작품이 읽히기가 싫어서
이 전시회 개막 행사가 있던 날 전시장은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는데요. 관람객들도 작가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작가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와서 이게 무슨 의도요? 라고 묻기 전에 이 작품을 보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게 어려운 건 알지만은 좀 욕심이 좀 있어요. 좀 보고 아, 이 작품 좋네 아니면 아, 이 작품 별론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충국이라는 작가를 알고 나서 아, 이 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왔네 라는 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작업이 누군가한테 소개가 되고 누군가한테 알려질 때도 단순하게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작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우선 안 작가가 재료로 이 시멘트를 사용한 게 독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어린 시절 스토리부터 다 들었는데 그런 경험이 담긴 거고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까 그 아버지와 어렸을 때 이런 작업을 하면 동네 어린 아이들이겠죠? 와서 막 본인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아버님이 이런 미장 작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좀 아픔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시고 이게 나의 하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 인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이 작품이 더 이렇게 빛나 보이고
시멘트라는 재료를 이용했지만 뭔가 색감이 되게 톡톡 튀고 그런 게 이제 시각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또 작품에 녹이려고 하시고 시간을 통한 부식 과정을 본인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랑 연결지어서 설명하신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시멘트를 어떻게 작업을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가능한가? 이러면서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쭤봤더니 제목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더라고요. 장소에 대한 어떤 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을 전달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 말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진실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또한 프랑스에서 온 리사 르벨 씨는 안 작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관람객은 독특한 재료의 물성과 캔버스의 만남으로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폭한 사람 되게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몇 번 전시 보러 가고 안 작가 좀 알게 됐어요. 폭한 작가들이 탈출했다가 어떤 작가 될 수 있는지 되게 관심이 있어서 되게 신기해요. 저한테 너무 특하고 뭐 무시하는 자료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지 제일 신기해요. 안 착가 북한 사람인데 우리 그 북한에 대해 어떤 나쁜 이미지 좀 나왔는데 안 착가 우리한테 예쁘게 어떤 행복한 추억 북한도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물성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개인적인 서사를 이 물성에 대한 탐구, 즉 예술적 실험과 본인의 스토리 이거를 엮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철학적 주제가 절묘하게 얽혀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본인의 철학을 가진 더 멋있는 작가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전시하면 또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및 물품의 반입을 2일 중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휴전 1단계 연장을 위한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로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원조 반입을 중단시킨 결정이 값싼 강탈이며 전쟁 범죄이자 휴전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급증을 포함한 1단계 휴전은 1일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이스라엘군 철수와 휴전 지속의 대가로 하마스가 남은 이스라엘인 인질 수십 명을 석방하는 2단계 휴전을 두고 아직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불법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력의 하나로 미국 멕시코 국경에 2,500명에서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관리는 언론에 병력 추가 배치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2월 28일에 승인됐습니다. 이 관리는 불법 이주민 수천 명을 구금할 것으로 예상되는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추가 병력 수천 명이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안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최근 파견된 병력이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과 일반 지원 항공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계획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일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키우와 워싱턴이 대립한 후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스타머 총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10명 이상의 유럽 지도자가 런던에 모여 3년에 걸친 분쟁에 있어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에 앞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언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누구도 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BBC 방송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방법과 지속적인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영국은 프랑스 및 다른 한두 나라와 함께 전쟁을 중단할 계획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한 후 미국과 해당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 기금을 받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서류나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명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기금을 받는 정부기관이나 조직에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 명령을 폐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공유된 국가 가치를 강화하고 더 응집력 있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의 공식 언어 지정을 지지하는 조직인 미국 영어에 따르면 30곳 이상의 주가 해당 조처를 공인하는 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연방 감찰기관 수장의 직위를 유지하라고 미국 법원이 1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햄프턴 델린저 특별조사국 국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델린저 국장은 독립국관 수장을 해고하는 대통령 권한을 두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델린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하자 지난달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비효율성이나 임무태만 혹은 직권남용의 경우에만 감찰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잭슨 판사는 민주당 소속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3월 1일 일요일 VOA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